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드려지는 화목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섯 가지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오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요,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예배에서 가장 보편적인 예배이며 가장 자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드릴 때는 번제는 속죄의 기능을 하게 되고 죄와 관련이 없을 때 그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세 개의 제사 중, 그 세 개의 제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는 동물로서 동물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데 소제는 오직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제사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목표를 어긋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레위기가 규정하는 5대 제사 중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란 말은 보상제물 혹은 손해배상 제물, 그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속건제에서는 배상이라는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 레위기에서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화목제, 그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화목제의 히브리어 명칭은 쉘라밈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화평한 관계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1년에 제사를 완성하는 그 절차를 나타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화목제는 화평케 하는 제사이며 그것을 위해 드리는 선물이며 모든 예배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앞에 두 번의 제사, 번제나 소제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제사 드리는 제사인, 그러니까 제사인이라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이 제사인에게 제물로 드린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경우는요,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소제는 곡식 가운데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동물의 일부는 태웠으며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인에게 돌려줘서 그 제사인과 그 친지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성소와 성소 근처에서 먹는 그 즐거운 축제와 같은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럼 화목제 의식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암수와 관계없이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 이 가축을 여호와 앞으로, 즉 회막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제사인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안수가 자신과 제물, 그 드려지는 바쳐지는 제물과 동일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수를 합니다. 아마 제사인은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제사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소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런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그렇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화목제의식은 이렇게 안수한 이후에 동물을 잡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잡은 동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냅니다. 이것은 레위기 3장에 뭐 나타나질 않지만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볼 때 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동일하게 화목제의 의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은 번제가 동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운 것과는 달리 화목제는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주위에 있는 그 기름, 양의 경우는 뿌리에 있는 기름까지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런 기름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의식의 끝에는 제사인과 함께 제사하는 사람들 또는 가족들이 그 나머지 고기를 먹는 성스러운 식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화목제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제사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화목 제사의 말 그대로 하나님과 제사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확인하는 화평한 관계를 표현하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먹고 나누면서 평안과 기쁨을 확인하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제사인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샬롬입니다. 화목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하는 예배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거룩한 교제, 그 교제를 드러내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식탁, 즉 제단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드린 자를 객으로 삼아서 먹고 나누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화목제는 서로 나누어주는 예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확인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소원제와 자원제입니다. 이 세 종류가 제물을 나누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물을 나누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제사인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법칙, 이 법칙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제인 경우에는요, 제사 드린 당일에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제나 자원제인 경우에는 당일에 다 먹지 않아도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칙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서도 남은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가 드린 제사, 그가 드린 그 화목 제사는 무효가 되면 물론이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됩니다. 이것이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다 나누어 먹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기한이 지나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만약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칙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이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쌓아놓고 썩는 안이 있더라도 혼자 독식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법칙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법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대략 700에서 8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뼈와 내장을 추려내고 살코기만 달면 뭐 대략 한 350에서 400kg 정도, 4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하나,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외하고도 얼마 정도의 살코기가 남냐 하면 300kg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수로 따지면 500근 이상입니다. 제사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누군가와 나누어 먹기에는 실로 엄청난 분량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뭐 5kg 이상 먹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을 하루 이틀 만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나누어 먹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나누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운 사람, 평소에 좋아하지 않고 미운 감정이 있고 평소에 늘 다투는 그 미운 사람, 그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남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다 불에 태워버려, 없애버려야 되는, 소비해버려,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바깥에 다 태워버려야 되는,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워서 먹게 되는 경우에는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나눔의 실천 속에서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되는 것, 거기에만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이상적인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최상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평강이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누리고 있던 그 이상적인 평강의 삶이 깨어졌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평강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안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지만 그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평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분리는 인간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존적인 존재요, 종교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때 인간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불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평안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니,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상업 용어입니다.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바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그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에 노예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노예로 팔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속량, 즉 값을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오신 것입니다. 그 값으로 지불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값으로 사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값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값을 지르셨습니까? 어떻게 값을 지르셨습니까?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십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벌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평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을 위해서 친히 선물이 되어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샬롬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구약의 화목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만 바친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목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쳐진 제물을 처리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일부는 태우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제물은 제사를 드린 제사인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날 며칠을 두고 먹는 것이 아니라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먹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끌끄러운 관계,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더라도 이 화목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조차 초대해서 같이 먹어야 했다, 해야 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바쳐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 제사가 그 제사가 온전한 화목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6장 56절도 58절에 56절에서 58절까지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뭐 식인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살을 막 나누어 먹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화목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진정한 화목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화목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화목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지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먹어야 한다. 온전한 화목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화목 제물 대신 예수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늘 악감정을 품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라도 화목 제물 대신 예수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안에 분노의 감정, 내 안에 죽어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의 분노의 감정이 주체를 못하고 일어나는 어떤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라도 화목 제물 대신 예수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날이 지나기 전에, 즉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함께 먹어야만이 진정한 화목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바쳐진 그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드림교회는 VIP 셀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모시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열심과 수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것을 보시고 춤을 추고 계실 것입니다. 기뻐 춤을 추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VIP를 품을 때 주로 어떤 사람을 품습니까? 물론 우선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품어야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나의 VIP를 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목 제사의 완성을 위해 뻘도 보고 계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 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까지도 마음속에 VIP로 삼아서 그들에게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를 나누어서 그들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뿔끄러운 사람, 결단코 저 사람과 말도 섞이시는 그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졌는데 이 화목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할 수만 있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 끌끄럽고 상대하기 싫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함께 먹을 수 있어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화목 제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화목 제사가 완성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드러내는 잔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VIP 셀 전도 축제가 바로 그런 잔치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드림교회, 이 드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케 하는 잔치를 잘 행하고 치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